자,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다니엘 12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갈 것인데요. 12장은 어쩌면 다니엘 지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 읽었던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말씀의 핵심적 메시지가 마지막 12장에 정리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 다니엘 12장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 12장을 좀 붙들고 한 3주에 걸쳐서 좀더 깊이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성도들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좀더 의미 있게 좀더 무게 있게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본문, 오늘 묵상 본문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종말에 관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 이야기들, 그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묵상 본문인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까지 나타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이 몇 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오늘 그 24장에서는 아홉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놨는데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 12장을 공부하면서 또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다루어졌던 것이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24장에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등장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불안한 거죠. 막 여기저기 막 어디 하나 안정된 곳이 없고 늘 불안하고 막 두렵고 한 그런 요소들이 삶의 자리에 가득가득한 거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할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참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사 쿠데타도 그렇고요. 이런 어려운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어떤 자연 현상들, 아주 심각한 그런 자연 파괴적인 요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지였지요. 그다음에 다음은 바로 환란에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환란에 넘겨지는 일들이. 그래서 점점점 더 가면 갈수록 환란은 더 극심해질 것이고 더 심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롭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뭐 성도들이 그렇게 뭐 세상을 향해서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해 왔던 것이 교회의 사역들이었고 또 사명이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로에게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얘기하죠. 서로에게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보듬고 안아주고 또 함께해주면 참 좋죠. 이 어려운 때, 힘든 때에, 이 종말의 때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실족시키는 일들이 들어와요. 막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얘기하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이 거짓 선지자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가 불법이 성행함으로, 그래서 이 사랑이 식는 일들이 일어난다. 사랑이 식는 일들이 있다. 일어난다. 얘기하죠.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되죠. 사랑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 양정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더 귀하게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식어진 가슴들마다 뜨거운 불을 붙여주시고 그 뜨거움으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그 종말의 때 일어날 그 환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종말의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되짚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데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묵상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 분명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서로를 실족시키고 서로를 공격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막 일어날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겠죠. 기근과 지진의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고 막 자연 현상들이 막 폭발적으로 막 일어날 것이고 막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또 민족이 민족을 공격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겠죠. 이런 심각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겠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놀랍게도 바로 이 다니엘 12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끝날 몫을 누리는 은혜. 결국 끝날까지 견딘 자가 그 몫을 누리게 되는 거죠. 끝날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결코 그 몫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끝날 그 몫을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의 메시지예요. 지난주에 1절을 잠깐 한번 보면요. 그때에 시작하죠. 그때에 바로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얘기합니다. 여기 미가엘 천사가 등장을 해요. 지난번에 언젠가도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 천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천사를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를 신봉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천사를 신봉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해요.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지 우리의 어떤 존중의 대상, 뭐 어떤 신봉의 대상, 어떤 섬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천사의 존재에서 성경의 곳곳에서 천사의 종류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가장 정리하면 이 천사의 종류를 한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죠. 스랍과 그룹과 미가엘과 가브리엘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수종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랍들이죠. 스랍의 천사들. 그리고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그룹의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이 역할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지켜내죠.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하죠. 그 다음에 미가엘은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대적과 공격하고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역할들을 감당해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 우리를 지키는 역할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는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리고 가브리엘은 바로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가브리엘의 역할이죠.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천사장 미가엘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다니엘 10장에도 이미 등장을 했었습니다. 다니엘 10장을 잠깐 한번 제가 두 구절만 살펴보겠는데요. 다니엘 10장 13절 중간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요. 가장 높은 군주 중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1절에도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 바로 미가엘 천사다 얘기하는 거죠. 미가엘 천사다. 10장 21절 중간절에 보면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얘기합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줌으로 나를 도와서 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마땅히 미가엘 천사의 역할이 뭐냐? 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과 싸우는 역할을 해요. 나를 도와서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호위하고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가엘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얘기해요. 그때에 분명히 환란이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정말 무시무시한 환란이 찾아오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동시에 누가 일어나요?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 일어납니까?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참 재미있게도 성경에 보면 특히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미가엘 이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미가엘 천사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보면요. 이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얘기합니다. 자, 이 장면을 잘 보면요. 어떤 장면이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운데 두고 마귀와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무슨 얘기인가? 자, 잘 보시면요.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가운데 놔두고 마귀와 싸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하기 전까지 끝까지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시체마저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와서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막 공격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시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투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왜 다투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장을 일으키셔서 그 미가엘 천사장을 일으키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만한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갖춘 자가 아니에요. 늘 부족해요. 오늘도 수없이 죄를 짓고 수없이 죄 가운데 살았어요. 역시 내일도 어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도 어떤 죄를 지을지 어떤 음란한 죄를 지을지 어떤 미움의 죄를 지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되 우리가 죽어서까지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호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투하는 천사로 미가엘이 등장하거든요. 전투하는 천사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여기서 용은 사탄입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쪽 끼리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미가엘은요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요. 전쟁을 해요. 미가엘은 수도 없이 전쟁을 그침이 없어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우리를 정말 포위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쟁을 그치잖아요. 여러분 천사들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호위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하던 그 시간에도 천사는 전쟁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사탄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는 그 미가엘 천사는 계속 우리를 위하여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역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의 때가 이말이니 그때에 이말이니 그때에 천사랑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왜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왜 일어나겠습니까? 구경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난 받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그 미가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소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그 권세 놀라운 거예요. 성도의 권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 대단한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요.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세요. 그 사랑받은 대상이 우리란 말이죠. 이제 두 번째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거죠. 두 번째 큰 주제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다뤘고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뭐죠? 죽은 상태예요. 자,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바라봐야 돼요. 엄중하게 바라볼 것은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깨어난다라는 개념이 뭐지요? 깨어난다.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다. 뭐죠?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이 육체의 부활은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종말의 때, 세상의 심판의 때에 이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 무덤에 갇힌 자들, 다 죽어 있는 자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제일 먼저 무덤이 열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뉘어지는 거죠.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영생을 받을 자인가? 아니면 수치를 받고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자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부활에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이 부활인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은 바로 부활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부활하여 뭐를 받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의인의 부활이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의인 되어 의인의 부활이 기다려지는 거죠. 사모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수치냐, 영원한 기쁨이냐 영원한 부끄러움이냐, 언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어떻게 믿음으로 견뎠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세상에 들어갔느냐. 그때의 환란을 못 견뎌서, 그때의 환란, 그때의 그 무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거리를 길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자는 분명히 때가 됐을 때에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요. 땅의 티끌과 같이 자는 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 그 종말의 때에 임했을 때에 의인의 부활과 영생의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괜찮을까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숨김없이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믿음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믿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부활의 때가 있을 때 반드시 온다는 것이요. 반드시 그때가 있다는 거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거지요. 분명히 부활의 때가 임하는 거지요. 그러나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지요. 의인의 부활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처럼 스쳐 지나간 단어들이 있습니다. Well dying, 잘 죽어야 된다. Well being,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또다시 유행처럼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욜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거죠. 한 번뿐이라. 그 말을 줄인 말이 바로 이 욜로예요. 욜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며 살고 살기보다는 그냥 오늘을 만족하며 오늘을 쾌락을 즐기며 오늘을 즐겁게 보내자는 거예요. 그 욜로족이에요. 욜로족.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기보다는 내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천국? 뭐 천국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내가 살아있는 이때 그냥 여기서 그냥 즐겁게 쾌락을 즐기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욜로족. 사람들이 혹했습니다. 그래, well being, well dying. 그래, 욜로. 그래, 좋아. 아, 새로운 단어입니다.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래, 어차피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오늘 내가 마음껏 즐기며 살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는 잘 죽는 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잘 죽는 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죽음 너머를 기대하는 자가 성도예요.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도는 죽음 너머를 기대하며 사는 자가 성도예요. 우린 죽음 너머에 부활과 영광의 그 영생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또 뚫어서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고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 12장은 이토록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가볍게 취급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12장 말씀을 그냥 대충 읽으면 끝나겠죠. 그러나 이 12장 말씀에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겨 있는데 왜 어떻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자, 세 번째 그때가 언제냐.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에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왜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바로 이 재림의 임박성,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여기에서도 이 다니엘서도 똑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같은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받아 누릴 때가 언제냐? 바로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바로 이들이 그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곧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지 못한 자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미련한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 있는 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궁창의 해와 같이 막 빛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또 내가 정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뭘까 하는 거죠.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뭘까? 이때 다니엘에게 세 가지 강한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강한 권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보면 첫 번째는 4절 전반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순수하게 확실하게 보존해라 이거예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이 오류나 부패가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다니엘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다니엘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 종말의 때에서 듣기는 들었지만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는 일들, 이 일들을 해야 돼요. 말씀의 순수성, 말씀의 그 진실성이 유지되도록, 억지로 푸른다든가 억지로 막 오류되고 또 이렇게 막 해석되지 않도록 그 봉함하고 지키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좀 가볍게 취급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라는 거예요. 봉함하라. 여기서 이 봉함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쏟아지지 않도록 꽉 붙들고 있어라 이거예요. 꽉 붙들고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길바닥에 내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취급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꽉 붙들고 있어라. 왜요?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의 진리를 배울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준비하는 절대적인 첫 번째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거나 억지로 풀려고 하는 시도들이 멈추어지도록 그 말씀을 간직하고 봉함하는 일들을 진행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발로 펑펑 차고 다닐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농담에 섞여서 오르내리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생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잘 간수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그 사람을 지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아무리 환난의 때가 와도, 아무리 혼란한 시기가 찾아와도, 아무리 여러분들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막 혼란케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들의 말씀을 간수하고 그 말씀을 봉함하는 일들을 감당하면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에게 이 종말의 때에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한 권면을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쓰여진 글씨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어요. 막 위로를 받기도 하고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다시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길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간수하고 봉함하는 일들을 철저히 지켜왔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피를 흘리는 그 순교를 자의 그 자리에 설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시대는 너무도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이어줘야 되는데 이 순수한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도 가볍게 취급당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순교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끝까지 그 말씀을 간직하고 봉함하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우린 너무도 이 말씀을 가볍게 발로 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입고 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말씀을 간수하고 말씀을 봉함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아무리 마지막 때가 와도, 아무리 혼란의 때가 와도, 아무리 환난의 때가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만 않는다면, 이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서 봉함하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요. 두 번째 권면. 강한 권면이 뭐냐?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아직 도대체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도 첫째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얘기하고, 두 번째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가 잘 이해를 못해도 그대로 갈지어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래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 갈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너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썼던 것처럼, 고기도 먹지 않냐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왕의 조사가 내렸음을 뻔히 알면서도, 너가 기도하면 당장에 죽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늘 해오던 대로, 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던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해왔던 대로. 여기 바로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던 대로, 늘 평소에 하던 대로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멈춰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한 때에 우리는 예배드리기를 멈췄습니다. 모이기를 멈췄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텅텅 비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멈출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네가 하던 대로,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죽은 너가 왕의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끝까지 하던 대로 멈추지 않고 했던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본래 해야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본래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원 영생의 삶까지도 책임집니다.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그런데 사람들은 종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들을 이야 대단하다라고 쏙 빠져가 들어가죠. 대표적인 사람이 박옥수 구원파. 최근에 계속 문자 와요. 아, 이 문자만 보내지 말고 우리 교회 좀 찾아오지. 한번 단판을 짓든지 한번 해보게. 문자 무슨 세미나 한다고 오라고 막 문자 막 계속 보내요. 다들 좋아하죠. 와 대단하다. 요한계시록을 야 저렇게 멋지게 풀어. 시원시원하다. 시원시원해. 기존 교회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야 시원시원하다. 결국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해석을 들으면 시원하고 인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진실되게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즉 말씀을 깨달아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얘기합니다. 10절 전반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기할 것이나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바로 마지막 때가 되고 고난의 시기가 오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때를 자신을 연단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강하게 훈련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주저하지 마세요. 늘 하던 대로 열심히 하세요. 오히려 이때에 연단의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훈련의 기회로 삼으세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더 은혜 가운데 사모하시고 더 말씀 앞에 자신을 엎드리시고 더 은혜를 기대하세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외치십니다. 갈지어다. 멈추지 마라. 일어나는 환상, 현상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 환경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하던 대로들 해라. 다시 열심을 내라.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 또 하겠습니다.